마태복음 66번 메시지 왕국에 대한 예언 여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실함에 대한 비유를 계속 살펴보기로 합니다. 노예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회개함. 19절은 오랜 시간 후에 그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하게 되자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란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공중에 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공중에서 그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곳에서 믿는 이들의 생활과 행위와 일이 심판을 받아 상을 받든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모두 상을 받음. 20절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긴 것은 다섯 달란트의 은사를 완전히 사용한 결과입니다. 21절은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몇 가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일들이란 이 시대에서의 주님의 일을 상징하고 맡기리니는 장차 올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하며 많은 것들이란 장차 올 왕국에서의 책임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지위가 아니라 내적인 만족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큰 상으로서 왕국 안에 있는 영광과 지위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실한 종에게 주어지는 두 방면의 상, 권위와 누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왕국이 나타날 때 직접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상이 주어집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또 다른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드릴 때 주님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은사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보다 작긴 했지만 그 두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칭찬과 상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칭찬과 상이 우리가 한 일의 크기와 양에 관계되지 않고 그분의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는데 신실했는가에 관계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신실했더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과 상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듣고 처벌받음. 24절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하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 이윤도 남기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되기도 했음을 입증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굳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견상 주님은 그분의 엄격함에 있어서 굳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분의 절대적인 일을 위해 그분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의 일은 늘 무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 가진 것도 없이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은사의 사용을 소홀히 하는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달란트를 파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사를 간직하고 그것을 잃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당신의 것이 여기에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주신 것을 지키는 데 신실했습니다. 26절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악하고 게으른 노예여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노예들에게 요구하심에 있어서 엄격하시다는 것을 시인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그러한 굳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십니다. 주의 회복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그 노예의 말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치지 않으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각각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심는 것이요, 해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분이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그분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이 달란트는 심기 위한 씨요, 해치기 위한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둬야 하며 주께서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아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산출하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당신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가면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산적인 것은 당신의 실행, 곧 달란트의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어 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는 것은 땅에 속한 것, 즉 그 영 외에 다른 그 무엇과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한담하는 것은 그러한 관련의 한 예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을 방문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담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만일 당신이 한담을 멈출 수 있도록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위해 그분을 바라본다면 많은 시간이 절약될 것이므로 당신은 이 시간을 성도들을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사들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목양은 타락한 기독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새 신자들을 돌보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 후에 오직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방문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이런 기회를 붙잡아 새로 나온 사람들, 젊은이들,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해온 뒤로 물러선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모든 젊은이들과 약한 이들이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매우 바쁠지라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의 달란트를 기꺼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래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단 10분만이라도 보냄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세워진 다음에 따스함을 느낄 것이며 자신이 돌보아줬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더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아무도 소홀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단지 집회에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체들의 합당한 기능은 다른 이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주된 방면은 단순히 집회 장소를 청소하거나 뜰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집회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집회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쇼를 하게 하려고 때때로 장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장로들은 만일 당신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당신은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말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장로들이 그들에게 억지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집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집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이지만 말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참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도록 독려하고 싶은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관해 그릇된 사고방식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나는 누구도 말하는 것을 막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생활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다만 말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의 소유를 증가시키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각에게 그분의 소유 중 일부를 달란트로 주셨으므로 우리의 부담과 의무와 책임은 이 달란트를 증가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설사 당신이 일주일에 한 집회만 참석할 수 있다 해도 그래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마 당신은 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더 약하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자신을 가장 약한 지체라고 느낀다 해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의 죽어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당신을 고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고용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집회에 오기 전에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한 달란트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땅에 속한 것들에 연루되어 나의 달란트를 파묻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진 사람들에게 약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가서 그들을 만나든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이 돌봐야 될 사람에 관해 주님께 열려 있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통을 나눌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굳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매우 많은 것을 심으셨고 흩으셨습니다. 당신이 거두고 모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습니다. 당신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서 거두십시오. 매 집회 후에 당신은 거두고 모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란트는 두 달란트가 되고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는 열 달란트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가 증가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이것을 실행하는데 신실하다면 주의 회복은 진실로 증가될 것입니다. 27절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예금에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했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취리하는 자들에게 돈을 예금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분의 풍성을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주님의 은사를 사용함을 상징합니다. 별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그분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남기는 이윤이 많은 결과를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새 신자들과 약한 자들과 어린 자들과 뒤로 물러선 이들을 치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이런 치리하는 자들에게 예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리하는 자들은 인도하는 형제들이 아니라 보다 약한 이들, 즉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교회에 관해 이견을 갖고 있고 소극적으로 말한다고 합시다. 교회에 관해 소극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언제나 장로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말할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렇게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틀렸다면 그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옳다면 그는 틀린 것입니다. 만일 특별히 장로들이 틀렸다면 그가 진실로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일 의견을 달리하는 그러한 형제가 장로들 중 한 명이 아닌 교회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돌보는 다른 형제와 접촉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만일 의견을 달리하는 어떤 형제가 몇몇 다른 형제들과 접촉을 갖는다면 마침내 그는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인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이들을 돌본다면 당신은 달란트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3층천에 있게 될 것이고 빨리 성장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온 우주의 놀라운 몸의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종교적인 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달란트, 곧 주님의 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번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들을 더 많이 돌볼수록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를 빼앗는다는 것은 장차 올 왕국 안에서 게으른 믿는 이들로부터 주님의 은사를 빼앗는 것을 상징합니다.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달란트를 주는 것은 신실한 믿는 이들의 은사가 증가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29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계속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윤을 남기는 모든 자에게는 장차 올 왕국 시대에 더 많은 은사가 주어질 것이지만 교회 시대에 이윤을 남기지 않은 자는 장차 올 왕국 시대에 그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길 것입니다. 30절은 이 무익한 노예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24장 51절에 있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주님의 일을 위해 신실한 것에 관한 말씀인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에 대한 완결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노예가 주님의 위임을 성취하는데 신실하지 않음을 다루었지만 노예가 주님의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신실하지 못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24장과 25장 모두에서 우리는 상과 벌의 문제를 봅니다. 24장 47절에 따르면 신실하고 지혜 있는 노예에게 주는 상은 주께서 그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 노예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던 악한 노예는 끌어내어지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벌에 처해질 것인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25장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많은 것을 받게 됨으로써 또한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으로써 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것을 거짓 신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님을 그 문맥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신자들에 대한 벌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진짜 신자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왕국 시대 동안의 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감이란 말은 마태복음에서 6차례 쓰입니다. 그것은 거짓 신자들과 악한 이교도의 멸망에 관해서 2차례 쓰였습니다. 13장 42절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가라지, 곧 거짓 신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풀무불은 바깥 어두운 데가 아니라 불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은 악한 이방인들, 곧 25장에 있는 염소들에 해당되는 부패한 물고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불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은 그러나 왕국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왕국의 본 자손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넣어질 것입니다. 나는 풀무불 속에 어두움이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패배한 믿는 이들이 다 울며 이를 갈겠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영광스런 영역 외부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자에 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닌 구원받은 자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불못이 아닌 바깥 어두움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문구는 24장 51절과 25장 30절에서 두 번 더 쓰이고 있습니다. 24장 51절에 따르면 악한 노예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차단되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벌에 처해질 것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와 쌍을 이루는 구절인 25장 30절은 게으른 노예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읽어봄으로써 우리는 거짓 신자들인 가라지와 악한 이방인들이 풀무불 곧 불못 속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 있는 왕국에 본 자손들, 22장에 있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24장과 25장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노예들 등과 같은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것입니다. 그곳, 즉 바깥 어두운 데에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경륜적인 징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추구하여 장차 올 왕국 시대 중에 받게 될 상과 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께 신실하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지 않다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와 본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활과 봉사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적 충만이 필요하고 봉사를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봉사 가운데서는 신실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깨어 있음은 이런 휴거와 관계 있고 봉사 가운데 신실함은 상과 관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 있고 신실하다면 일찍 휴거되는 것은 혼인잔치의 누림에 참여하는 것이고 상을 받는 것은 장차 올 왕국 시대에서 권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